건물 한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무려 1600암페어라는 엄청난 전류를 쏘아보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1600암페어요?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둥글고 까만 일반 전선 다발로 다 처리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까요?
아마 엄청난 두께로 사방에 엉켜 있고 또 자체적인 저항 때문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거대한 스파게티 괴물 같은 게 탄생하겠죠?
네, 맞아요. 그야말로 끔찍한 스파게티 괴물이 될 겁니다. 전선들 사이의 빈 공간 때문에 부피만 커지고 열 발산도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케이블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전력망의 척추 역할을 하는 숨은 영웅입니다. 바로 부스바, 영어로는 버스바라고도 하죠.
네. 수배 전반이나 데이터 센터 열어보면 컴퓨터 메인보드 회로처럼 반듯하게 뻗어있는 굵은 금속 바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이 깊이 있는 여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방대한 분량의 부스바 제조 가이드인데요.
이게 단순히 금속 막대기 깎는 설명서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원자재 선택부터 시작해서 0.1mm 오차를 다루는 극한의 정밀 가공,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과 싸우는 품질 관리, 그리고 이 산업의 비즈니스적인 수치들까지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한번 해독해 볼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사실 이 부스바 하나를 만들기 위해 재료공학이나 기계공학 그리고 고도의 경제학까지 다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 첫 장부터 되게 직관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10mm 두께의 100mm 폭, 그러니까 책받침보다 조금 두꺼운 금속 막대기 하나가 최대 1600암페어를 감당해냅니다.
일반 케이블 썼을 때랑 비교하면 물리적 공간을 막 60%나 덜 차지하죠.
60%요? 와, 절반 이상이네요. 게다가 표면적이 넓은 평평한 형태라서 공기 중으로 열도 잘 뺏기니까 온도 상승도 30에서 40%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스파게티 괴물, 즉 전선이 꽉 막힌 복잡한 다차선 도로라면
부스바는 목적지까지 시원하게 뚫려있는 고속철도 전용선로인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케이블은 여러 가닥을 연결할 때 필연적으로 수많은 접속 부위가 생기잖아요. 이게 다 전압 강하가 일어나고 고장날 수 있는 열압 포인트거든요.
아, 연결 부위 자체가 화재 위험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부스바는 통짜 금속을 그냥 구조에 맞춰서 재단하고 구부리니까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완벽해 보이는 도로를 도대체 뭘로 깔 거냐, 이 소재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대산맥이 구리랑 알루미늄이잖아요.
네, 전력산업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구리! 특히 ETC-1100 같은 고순도 구리는 전도도 100%라는 완벽한 기준점인데 무겁고 비싸단 말이죠.
반면에 알루미늄은 전도도가 구리의 한 61% 수준밖에 안 되지만 무게가 무려 70%나 가볍고 가격도 3-4배나 쌉니다.
여기서 제가 좀 반문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엔지니어링의 기본이 효율성인데 이렇게 가볍고 압도적으로 싼 알루미늄 놔두고 굳이 무겁고 비싼 구리를 쓸 이유가 있나요? 전도도가 61%면
알루미늄을 그냥 더 크게 만들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시죠?
네, 단면적을 더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장 엔지니어들이 가장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부분입니다. 전도도를 맞추기 위해 알루미늄을 1.6배 더 크게 만들면 전류 용량은 해결이 돼요.
거봐요, 되잖아요.
근데 그건 광활한 부지를 쓰는 야외 변전소가 무게가 중요한 천장 트렁킹 시스템에서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현대 첨단 시설의 핵심은 공간의 경제학이거든요.
아,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빌딩이나 초고밀도 AI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이요?
그렇죠. 거기는 1.6배나 커진 알루미늄 발을 집어넣을 빈 공간 자체가 없어요. 서버랙 1cm가 다 천문학적인 돈인데 부피를 줄이는 게 최우선이죠.
공간이고 돈이군요.
게다가 수명주기 비용을 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800암페어 넘는 대전류가 흐르면 금속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알루미늄은 이때 접합부가 느슨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걸 크리프 현상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재비는 구리가 훨씬 비싸도 10년, 20년 뒤에 유지 보수나 시스템 다운타임 리스크를 생각하면 구리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호스트, 소름 돋네요. 1.6배라는 부피 차이가 나비 효과처럼 전체 인프라 비용을 뒤흔들어 버리다니. 자, 그럼 이제 비싸고 단단한 구리를 선택했다고 치고 본격적인 제조 공정으로 가보죠. 이제 진짜 공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절단하고 구멍 뚫는 펀칭, 그리고 구부리는 밴딩으로 나뉘는데 이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펀칭 공정 계산식 본거 기억나세요?
10mm 두께 구리판에 13mm 구멍 뚫는 거요.
네, 구멍 둘레에 두께 곱하고 전당 강도 곱하니까 결과값이 무려 10.4톤이 나와요. 13mm 구멍 하나 뚫는데 소형 트럭 여러 대를 쌓아서 짓눌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금속 내부 원자 결합이 단단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힘이 좁은 면적에 순간적으로 집중되니까 기계 툴과 다이 사이의 간격, 즉 클리어런스 설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간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무 좁으면 기계가 망가지고 너무 넓으면 절단면이 찢어지듯 뚫려서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버리거든요.
와, 섬세하네요. 근데 제가 이 가이드 보면서 제일 경악했던 건 펀칭이 아니라 밴딩이었어요. 10톤 힘을 버티는 쇳덩이를 접는다는 게 완전 익스트림 종이 접기 아닙니까?
종이는 얌전히 접히지만 금속은 극렬하게 반항을 하죠.
맞아요. 가이드에 보면 최소 밴딩 반경이 소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룰이 명시되어 있던데 솔직히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대장장이들처럼 불로 발겁게 달궈서 엿가락처럼 휙 구부리면 아주 쉽고 예쁠 텐데
왜 굳이 차가운 상태에서 10.4톤 힘을 들이고 공식까지 써가며 냉강 가공을 하냐는 거군요.
네. 뜨겁게 하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부스바의 핵심 목적은 예쁜 모양이 아니라 전기를 저항 없이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체니까요.
근데 구리를 고온으로 달구면 금속 내부의 미세 조직, 즉 결정 입자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구조가 변형됩니다. 부드러워지긴 하겠지만 그 대가로 전기 전도도랑 기계적 강도를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아, 불을 대는 순간 도체로서의 생명력이 훼손되는 거네요. 차가운 상태에서 힘들게 구부리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본래 특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기 위해서죠.
근데 가이드에 또 엄청 흥미로운 제약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변 방향이라고 금속에도 나뭇결 같은 게 존재한다면서요.
네. 재련소에서 뜨거운 금속을 롤러로 밀어서 판재로 만들 때 내부 결정들이 롤러가 지나간 방향으로 길쭉하게 늘어서게 됩니다. 그게 금속의 결이에요.
그럼 나무 토막을 결대로 쪼개면 확 갈라지는 것처럼
까쪽 표면이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듯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반드시 아변 방향과 수직으로 교차하게 구부려야 합니다.
와, 겉은 늘어나고 안은 수축하는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배전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한 부스바를 여러 번 이리저리 비틀고 꺾어야 하면 어떻게 돼요? 금속도 피로가 쌓여서 철사처럼 뚝 끊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걸 가공 경화라고 부르죠. 물리적 변형을 좁힐수록 내부 원자 배열이 엉키면서 점점 단단해지다가 결국 깨져버리거든요.
헉. 그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때는 예배적으로 금속을 좀 달래줘야 합니다. 단순히 불로 지지는 게 아니라 500도에서 700도 사이 특정 온도에서 가열한 뒤 서서히 식히는 어닐링, 즉 풀림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500도요?
네. 그렇게 하면 금속 내부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다시 가공할 수 있는 유연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아주 고도의 재료공학적 조치입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막 10톤 펀치로 뚫고 결 살펴가며 구부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500도로 달래주고 이제 완벽한 부스바가 나왔으니 배전반에 딱 조립해서 전기 통하게 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남았어요?
이 가혹한 산업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금속의 갑옷, 즉 표면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 코팅 작업 하나가 부스바 수명을 3배에서 무려 5배까지 늘려줍니다.
아무리 구리가 훌륭해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돼서 까맣게 변하니까요.
산화된 구리는 절연체에 가까워서 접촉 저항을 엄청 높여버립니다. 알루미늄은 공기랑 닿자마자 산화 피막이 생겨서 아노다이징이나 도금이 필수고요.
제가 보니까 이 갑옷 종류도 환경에 따라 아주 치밀하게 나뉘던데 일반 실내는 주석 도금을 쓰고
250도까지 올라가는 극한 환경에서는 주석이 녹으니까 니켈 도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나 우주항공처럼 저항에 엄청 예민한 곳은 은도금을 씌우더라고요. 전기가 겉면을 타고 흐르는 표피 효과를 생각하면 표면에 최고 전도체를 바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주석도금은 싸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 털처럼 돋아나는 주석 위스커 현상이 있어서 첨단 장비에서는 합선 위험 때문에 무조건 비싼 은이나 니켈을 선호합니다.
코팅 얘기 나오니까 제가 가이드에서 봤던 아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문이 하나 생각나네요.
어떤 거요?
구리랑 알루미늄 부스바를 한 작업장에서 같은 기계로 가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하긴 한데 장비를 현미경 수준으로 철저하게 청소해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지저분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 그 뒤에 숨겨진 이유 보셨군요.
네. 구리 표면에 알루미늄 가루 하나가 떨어져서 수분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산업 현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갈바닉 부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기화학적으로 성질이 다른 두 금속이 맞닿은 상태에서 수분이 매개체가 되면
그 미세한 접촉면이 작은 배터리로 돌변한다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쇳가루 하나가요.
네. 전위차가 생기면서 반응성이 큰 알루미늄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급속도로 부식됩니다. 문제는 그 부식된 산화물이 엄청난 저항을 만든다는 거죠.
1600A라는 강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거기가 병목 구간이 되는 거네요.
전자는 거길 통과하려고 극심한 열을 내고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아서 부스바 자체가 불덩이가 됩니다. 결국 배전반 전체를 태우는 열폭주로 이어지는 거죠.
청소 물량 하나가 수천억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다 태워먹을 수 있다는 거군요. 와, 제조업체들이 품질 검사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집니다.
저항 잴 때도 그냥 테스터기 안 쓰고 기기 자체 전선 저항까지 걸러내려고 선 4개를 물리는 사선식 저항 측정법을 쓰잖아요. 이론 값의 105% 이하인지 깐깐하게 봅니다.
게다가 4시간 동안 최대 전류를 빵빵하게 쏘면서 주변보다 온도가 35도 이상 안 올라가는지 감시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통전 시험에서 온도가 막 40도, 50도로 치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부스바 내부에 육안으로 안 보이는 미세한 밴딩 균열이 있거나 표면 도금이 떨어져서 저항이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 온도가 바로 위험 신호군요.
네, 국제 규격에서 35도 상승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화재를 막는 최후의 물리적 마지노선인 겁니다. 절단면에 작은 가시 같은 범만 생겨도 블레이드 간격을 다시 맞추라고 하는 것도 그 가시 하나가 전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와, 지금까지 진짜 완벽한 부스바 하나가 탄생하는 살벌한 공학적 여정을 쭉 쫓아가 봤는데요. 이제 관점을 확 뒤집어서 비즈니스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돈 얘기가 빠질 수 없죠.
네,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이 사업 가치를 알아보고 뛰어든다면 돈이 얼마나 될까? 이 비용 분석을 보니까 산업 양극화가 뚜렷하더라고요.
소규모 셋업이랑 대규모 라인 차이가 꽤 크죠?
네, 절단, 펀칭, 밴딩 다 되는 3일원 장비로 소규모로 시작하면 기계값 1만 5천에서 3만 달러, 총 초기 비용은 한 1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억 6천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한 2년이면 투자금 회수하고요.
반면에 사람 손 안 타는 초대형 CNC 자동화 라인은 기계값만 80만 달러래 총 비용이 450만 달러, 즉 60억 원에 육박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비즈니스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겼어요. 상세 단가표 보니까 작업자가 손으로 당기는 수동 밴딩 머신은 3,000달러, 한 400만 원이면 사는데 컴퓨터 제어 CNC 머신은 12만 달러, 무려 40배나 비싸단 말이죠.
네, 차이가 엄청나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40배 비싼 기계 한 대 사느니 3,000달러짜리 10대 사고 사람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나요? 굳이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CNC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 절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주 예의한 통찰이십니다. 사실 인건비는 부차적인 거고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원자재 스크랩 비용입니다.
아까 구리 원자재가 엄청 비싸다고 하셨죠?
네, 수동 머신은 아무리 숙련된 사람도 필요가 쌓이면 각도 오차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나옵니다. 근데 CNC는 0.5도 이내로 제어하거든요.
폭 100mm에 10mm 두께짜리 그 무거운 구리를 구부리는데 2도가 어긋나면?
아까 가공경화 얘기했잖아요. 한번 잘못 구부린 구리는 반대로 펴서 쓸 수도 없습니다.
와, 그럼 수백 수천 달러어치 고순도 구리가 단 1초 만에 그냥 고철 폐기물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량 생산 라인에서 1% 불량률이 만드는 그 스크랩 손실을 계산해보면 12만 달러짜리 CNC 장비는 18개월도 안 돼서 자기 기계 값을 다 벌어들여요.
40배 비싼 투자가 사실은 제일 확실한 원가 절감 전략이었군요. 기계는 피곤하지도 않고 실수로 비싼 구리를 버리지도 않으니까.
네, 단순한 속도 문제가 아니라 비싼 원자재를 지키는 보험료인 셈이죠.
와, 이렇게 조각들을 다 맞춰보니까 드디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네요. 오늘 우리는 깊은 땅 속에서 캔 투박한 구리 덩어리가 10.4톤의 파괴력을 가진 펀칭기랑 극강의 정밀도를 지닌 냉간 밴딩기를 거쳐서 자기 결을 찾아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은과 니켈로 된 갑옷을 입고 4시간 동안의 전기 고문 테스트까지 통과했죠.
네, 그 과정을 다 버텨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도시를 움직이는 든든한 심장, 부스바가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신 여러분은 아마 도심 인프라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당장 길 가다 전기차 충전소만 봐도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뉴스에서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구축 소식 들을 때도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그 이면을 상상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 깊은 곳에서 수천 암페어 전류를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0.1mm 오차의 정밀하게 구부러진 금속 바디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귀중한 통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산업 폭발이랑 전기차 시대로 맹렬하게 진입하고 있고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했듯이 물리적 공간의 제약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구리와 알루미늄 크기를 계속 키우고 한정된 패널 안에 촘촘히 우겨 넣으면서 35도라는 온도 상승 한계선 위에서 줄타기하는 이 방식이 10년, 20년 뒤에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전기저항의 완벽한 제로에 수렴하는 상온 초전도체 같은 기적의 신물질이 상용화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탄했던 이 정밀하고 가혹한 제조 공정과 경제성 방정식은 송두리째 무용지물이 될까요? 아니면 형태만 바뀐 채 새로운 엔지니어링 룰을 다시 쓰게 될까요? 다음번에 무심코 스마트폰 충전기 꽂으실 때 그 플러그 너머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전력공학의 딜레마를 한 번쯤 곰곰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